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한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며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남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시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둘이 나서 가시나무에 견뎌 날까니라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이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의 죄에서 벗어났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미워한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려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다같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속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손해 배상에 관한 법 두 번째 오늘 22장 1절부터 이어져서 다시 또 두 번째 손해 배상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준 그 기본은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이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사회에서 그것이 실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이 뭐냐? 내게 준 그 법이, 이거 법이 하나님의 정의와 그 기준이 백성들 사이에서 아픈 자가 없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없고 편만해지도록 그 사회 시행이 되도록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이 하나님 법인 이 율법이 보여주는 그 기준은 당대 주변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이 법률과 기준과는 아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농해법이라든지 뭐 그것도 그렇고 저 이따 이후에 좀 말하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하무라비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이 율법과의 관계 비교해 보면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율법 자체는 사람을 차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하무라비 법전은 차별해요. 그런 건 볼 때 많이 편의하게 다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현대사회에 맞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와 신자들이 중요한 기준과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과 영생을 원하십니다. 그럼 뭐 우리가 오늘 이 시민법인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살피고 또 이런 율법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은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듣고 순종해야 하는 법이고 이 하나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체에게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갖고서 그렇게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각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처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장차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분별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책임 있는 하나님의 닮은 그런 존재로 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보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 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 하면서 이웃과 함께 공존해 살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이웃에게 폐를 깨치고 또 욕을 먹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그런 성도요 신자라는 말도 고사하고 오히려 성숙한 시민조차도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웃 속에 함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 오늘 말씀이 법으로 정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은 지난주 21장 33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칙, 법규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종에게 팔려가면은 그것은 나중에 7년째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자유를 주게 되죠. 그리고 가족 연대성으로서 이제 귀뚫는 종신의 종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성은 여자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문에 여성의 성적 존엄성과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을 일러주고 있고 신분의 평등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어떤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증오 억제법이다 일러주고 있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윤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밀하고 공정하고 선한 법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지난 시간 21장 34절 34절 35절 36절 말씀 조금 살피고 다시 리뷰하고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1장 33절 34절 말씀인 거죠. 과실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배상하는 법률인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구덩이를 파서 사용했을 때는 그 구덩이를 팠으면 반드시 메꿔야 되는데 메꾸지 않아서 또 덮지 않아서 소나 낙이나 짐승이 빠진다면 구덩이의 주인이 구덩이를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일어났기 때문에 죽은 짐승의 임자에게 짐승값을 쳐주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거기 빠져서 다쳤을 경우는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를 전담할 것이고 사업이나 금전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업과 금전을 보상하고 더 나아가서 정신적, 가정적 손해까지도 보상하라 그런 의미를 봅니다. 그리고 35절, 36절은 짐승끼리 싸워서 일어난 문제에 대한 판결인데 두 집의 소가 서로 싸워서 하나가 죽었을 경우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해 주는데 산 소는 팔아서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해서 서로 나눠 가지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다른 소를 받아 죽인 소가 본래 싸나워서 버릇이 그렇게 싸나워서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싸움이 벌어져서 남의 소를 받아 죽였을 경우 산소를 죽은 소 임자에게 주고 죽은 소는 받은 소의 임자에게 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인지 모릅니다. 누가 억울하다고 토닥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 22장 1절 말씀 거기 보니까 사람이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도 어떠한 법이냐 이제 사람이 고의적으로 남의 자손의 자산에 손을 대었다거나 또 옮겨간 것, 이건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그러한 것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그런 말 있죠. 만약 남의 소를 또 훔쳐갔거나 너 잡혔다면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로 갚아요? 다섯 마리로 갚으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훔쳤다면 양 네 마리로 갚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재밌는 것은 훔친 물건이 큰 것이면 배상의 규모도 크다는 것입니다. 작은 물건이면 배상도 규모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와 작은 죄가 형량이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또 사람을 유괴하거나 팔거나 살인했을 경우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에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괴한 아이가 살아있더라도 유괴한 사람은 어떡하라? 사형에 처하라 말하고 있고 남의 것을 탐한 사람이나 그 탐심이 행동화되어 그것을 결정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세를 보는지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재산처럼 남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남의 물건을 마치 누구처럼 내 물건처럼 지켜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게 되면 피차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신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유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땀 흘려 모아도 내가 모은 재산을 누군가 어느 날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면 누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모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내 일을 기억하고 열심히 그것을 일하고 수고하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면은 다 기회를 엿보는 사회가 돼서 결과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남의 소유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남의 소유를 침해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훔쳤지만 몇 마리로? 다섯 마리로 갚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은 거기 정당방위와 정신적 보상에 관한 법이에요. 이 도둑을 방비하는 법에 대해서 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만일 도둑이 들어온 곳을 발견하고 도둑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때 잘못해서 도둑이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때가 밤이에요. 그러면 집주인이 도둑을 막다가 도둑이 죽었을지라도 그 피해를 내는 죄가 없다.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당방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밤이 아니고 낮이야. 낮에 도둑이 들어와서 몸싸움하다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값이 있다는 거예요. 살인자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밤하고 낮하고 다르냐? 대낮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또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소리를 쳐서라도 쫓아내거나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과잉으로 그렇게 과잉 방해가 돼서 죽인 것은 그건 살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그 생명의 존엄을 두고 판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주인에게 보상해야 하는데 훔친 것을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하여서 없어진 경우는 훔친 것에 대해서 4.5배를 배상하고 만일 도둑질한 물건이 남아있을 경우 훔쳐간 양이 도둑의 손에서 아직 살아있을 경우 것을 돌려주고 4절에 2배를 갚으라. 갑절을 배상하라 알려주고 있죠. 이유는 양의 주인이 양은 비록 돌려받았지만 주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하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오늘날 많이 이런 것 같고 유자를 청구하고 많이 청구하지만 하나님 벌써 이때부터 명문화시켜서 그런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두 배 갑절을 보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을 이미 팔아서 다 썼기 때문에 배상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3절 말씀이죠. 이럴 경우는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노예가 되서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라? 배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빚을 진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하고 다시 5배로 쳐서 갚을 것이 없을 경우에 뭐가 돼야 돼? 종이 되어서라도 그것을 갚으라 일러주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7년째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죠? 자유를 줘서 책임을 분명하게 물으시나 영원한 종이 되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잃게 하지 않는 그런 탁월한 법이죠. 도적질에다 잡혀서 종이 되느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차라리 가난한 자유인이 되라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구든지 이 법을 지켜 살면 존귀하고 복되게 살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탁월한 줄 모르고 성경 말씀은 다만 하나님만 잘 섬기라는 종교적 그런 법전으로만 이해하면 그것이 잘못된 이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자유 의지를 주시고 철저하게 뭘 물어요?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고 선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자유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에서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책임을 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한 일은 곧 이 세상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데이스쿨에도 얘기했죠. 내세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발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지은 죄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현세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또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에 우리 행한 모든 일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서 어찌했는지를 반드시 책임있게 살았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5절에 보면은 관리소홀이나 무책임에 대한 손해보상법에 관한 법이죠. 사람이 자기 집 짐승에게 풀을 뜯기다가 그 관리를 잘못해서 고삐를 놓쳤던지 해서 그 짐승이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뭘 배추를 먹다 뭘 뜯어먹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느냐. 자기 소가 뜯어먹은 것이 한 구탱이에요. 농사가 별로 잘 안 돼. 수확도 별로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조금 먹었다 할지라도 농사 가장 잘된 지역 그 부분의 면적을 따져서 가장 잘된 부분의 면적에 그만큼을 갚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손해 끼친 사람이 겨우 손해를 끼칠 만큼 정도만 변상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본 사람이 이익될 만큼 충분히 어떻게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다시는 함부로 짐승관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뭐 구팅이 옥수 두 개 부러진 건 내가 두 개 줄게가 아니라 잘된 옥토에 그만큼 면제돼 그 나오는 수확물만큼은 보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해서 옥수 세네 개만 부셔뜨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고 조심하라는 얘기죠. 농사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애써 농사한 곡식이 남의 짐승이 와서 뜯어먹어버리면 그 변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요. 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상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 피해까지 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말씀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꾸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것을 계산하지 말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가, 내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의 행위와 행동을 보고 아 당신 참 나도 당신 믿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구원케 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의 행동의 원리가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나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두 번째 나의 행위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세 번째,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렇게 힘쓰는 일이 되느냐, 이것을 살펴라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 행동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절의 그런 그 말씀도 결국 유익을 끼치라는 얘기죠. 해를 끼치지 말고. 근데 유익을 끼치라. 그 이전에 내가 하는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이 돼야 되고, 유익을 끼치고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영혼까지 구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이 돼야 된다 알려줍니다. 자, 여섯 번째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보태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운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예. 사람이 자기 밭에 불을 놓아서 가시를 태우다가 남의 곡식 낯가리나 밭에 그 번져가서 태웠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배째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밭둑을 태우다가 남의 곡식까지 태웠으면 당연히 번상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면 불이 번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험한 불을 다루면서 그만큼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해가 되게 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 유익이 되게 되려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7절 9절은 물품 손실에 관한 법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말씀. 누가 내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놨는데 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 책임인가? 천만다행으로 도둑이 잡혀서 그 물건이 드러나고 그 물건이 이제 주인에게 법대로 배상되고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죠. 그럴 때는 물건 맡은 사람이 누구한테 가요?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 나는 절대 손대지 않았는데 도둑놈이 들어와서 가져간 것이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 재판관은 조사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 당신이 책임이 없다라고 맡겨주면 아니고 당신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책임 맡은 사람이 배상해야 되고 책임이 없다 그러면 그 면제가 되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맡은 것은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맡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게 잘 관리 못했음을 재판장이 판정하면 배상해야 되고 그러나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케이스별로 사정을 잘 파악해서 어떻게 하라고 판정해주고 너희는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라는 거예요.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라. 그래서 재판장의 판결을 따르는 것도 뭐다? 선대수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은 재판장이나 주인을 판단하는 사람을 세우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누구라 말하냐? 권위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누가 권위자요? 부모가 권위자예요. 형제들끼리 다투고 치고받고 하죠. 그럼 누가 판결합니까?
부모가.
네. 너는 형이니까 세대 맞아. 누가 판결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너는 동생이라 덜 맞는데 그래 넌 맞아야 돼. 왜 형한테 덤벼?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두어서 보호하신 것처럼 백성 역시 권위 아래 두어서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권위는 바로 부모, 스승, 행정적 지도자, 국가의 법, 그리고 교회에서는 규약, 그죠? 이 치리, 그리고 성도의 총회가 바로 이런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 근본은 부모와 권위자를 주신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재판관인 권위자에게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것을 판결해달라고 경찰서에 들어가고 재판을 청구하고 판결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법보다 훨씬 뛰어난 어느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것 갖고서 우리가 판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고 그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교회의 법이 줬음에도 그것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세상법에 맡기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그 규약을 가지고서 의뢰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최고심 결과에 불복한다거나 성도가 또한 이런 교회의 판결에 불신한다면 모든 권위 원천이 누구를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일러주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위도 지도권도 누가 주보다 하나님이 줬다. 거기에 굴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의 13절 말씀은 여덟 번째 위탁 복양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양이나 소나 짐승을 맡겼는데 그 양이 죽거나 짐승에 물려간 경우인데 오늘 그 양이 없어졌는데 늑대가 물어갔다. 본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관리를 했지만 나도 못 봤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럴 경우 양 맡은 사람은 나는 결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결백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떡하라? 믿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밤에 도둑놈이 와서 양을 가져갔다면 관리가 소홀한 것이 때문에 맡은 사람이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짐승에 늑대가 와서 물어갔다 그러면 맡은 사람은 짐승에 물어가면서 피 흘린 흔적이나 찢긴 살점이나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잔해를 가져다가 증거로 제시하고 그럴 경우 양의 주인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밤에 짐승에 와서 가져간 것은 맡은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분명한가를 보여주겠어요. 누가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길에서 혹은 이웃집에 놀러 갔는데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거기 있는 거야. 그럴 땐 아무 말 없이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또 싸움이 벌어지겠죠. 만약 이것이 내 물건이다.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잃어버린 사람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둘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가야 되고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서 무죄가 되든지 혹은 배상을 하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재판자의 그런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하나의 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은 빌려온 짐승에 관한 법률입니다. 남의 집에서 빌려온 소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그 소가 임자와 함께 했을 때 죽었으면 빌려간 사람이 죽이지 않고 제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간 사람이 갚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죽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강아지 너무 귀여워. 그래서 나도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지금 사기는 당장 그렇고 당신 강아지 내가 좀 한 며칠 키워보다가 좋으면 나도 이 똑같은 종으로 나도 하나 살게. 한 3일만 내가 키우게 줘볼래? 받아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데려온 사람이 변상하는 얘기예요. 변상하는 얘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여기서 받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만큼 뭐도 준다? 책임도 물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세세한 구석까지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삶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나고 방법을 정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종교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종료하는 생명인 거예요. 예수의 생명에 대 안에서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자를 주관하시는 삶의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잘 다닌다는 것은 신앙생활 잘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대 입각에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일마다 꼬박꼬박 여기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도 하무라의 법전 같은 이방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고 의롭지 못하지만 이 율법이 준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무라의 법전에서 도둑질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배상을 요구하지만 그 죄에 상하는 형벌만 주고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 보호가 돼야 할 것을 가르치지만 하무라의 법전에서는 그 규정하는 절도죄의 경중이 훔친 물건의 가치 얼마나 규정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죄가 무겁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물건을 훔쳤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의 물건을 훔쳤으면 몇 대 뺨 맞고 끝날 일이고 아주 귀한 대감집 물건 훔쳤으면은 죽어야 돼. 차별이에요, 차별.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사형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가볍게 뺨 맞고 가듯 이렇게 차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편도 아니고 신분과 그 남녀의 어떤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영혼과 언어가 있고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과 양심이 있으며 세상과 자신이 이해하는 지성이 있고 도구를 만들고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주시는 독특한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것을 주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했고 사람은 누구라도 본성적으로 뭘 알아요? 죄를 알고 죄에 대한 벌을 아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사모하고 공평을 추구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나라에 존재했던 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런 일반 은총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와 국민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국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문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그 십계명 또 율법의 근거로 해서 법의 기초가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주셨다 말씀했고 그 권세는 누구한테 났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면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이렇게 일반 계시를 주시고 국가를 통해서 다스리지만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특별 계시를 주어서 더욱더 확실하게 모범적인 삶을 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형벌이나 벌금이 무서워서 그걸 지키기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나의 창조주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존경해서 경외하면서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을 다 포괄하지만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을 포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을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세상 법을 잘 지켜나가면 유익을 위해 지켜나가면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법을 어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까지 잘 지키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법의 기준으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살면서 무슨 문제를 만나면 세상 법에 의해서 고소고발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먼저 살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법에 살펴서 먼저 치리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층의 판단을 받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순종하고 산다면 세상 법에 고발당하고 재판당하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장차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도가 고을을 다스리듯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몇 고을을 맡기리니 그지? 그렇듯이 장차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 고린도서 6장 이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웃과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이 성도 총회 호소하고 또 교회 안에 생긴 그런 종교적인 일만 아니라 세상살이 모든 일도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치리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긴 권위자들 또 장로나 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 권위에 또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 그 법의 기준에 우리는 삶을 내어놓고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세상의 법도 모범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법에 접촉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아까 성도의 행동 지침처럼 뭘 구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삶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또 나가서 이웃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삶, 나가서 그 이웃에 유익과 기쁨을 통해서 그 영혼까지 돌아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